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7일 중국을 방문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중국은 조상들이 남겨준 영토를 한치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매티스 장관을 만나 미중 관계는 이견보다 공동의 이익이 훨씬 크지만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평화를 원하며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중국 관리들과의 대화가 매우 좋았다며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관계를 크게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 이 자리에서 볼튼 보좌관의 러시아 방문이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볼튼 보좌관의 회동에 대해 국제 안정과 지역 문제 그리고 양국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곧 미러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동중국에서 석유를 몰래 옮겨 싣는 환적 장면을 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1일과 22일 북한 선적 유조선 유펑 5호와 국적 불명의 선박이 나란히 서서 호수로 석유를 옮기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적 불명의 선박은 북한 유조선에서 떨어진 뒤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달았다고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외무성은 이는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중국 측에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초계기와 함선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7차례 걸쳐 북한의 불법 환적 사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림팩이 27일 시작됩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26개국에서 군함과 잠수함 52척 그리고 2만 5천 명의 해군 장병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공식적으로 참가합니다. 베트남은 과거 참관단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공식으로 해군 장교 8명을 파견합니다. 또 필리핀도 군함 2척을 파견했습니다. 필리핀의 림팩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움직임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 5월 림팩 훈련 초청을 취소했습니다. 림팩은 해상 분쟁과 테러 대처를 목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해상 군사훈련으로 올해는 6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됩니다. 한국 축구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계 최강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대회 F조 3차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김영권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한국 대표팀은 1승 2패 F조 3위로 이번 월드컵 모든 경기 일정을 마쳤습니다.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한국은 세계 최강 독일을 무너뜨리며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국인 독일은 한국에 패하면서 F조 최하위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또 다른 경기에서는 스웨덴이 멕시코를 3대0으로 완파하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임 총리 자택에서 2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압수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나집 라작 전 총리로부터 압수한 보석과 사치품 그리고 웨어의 가치가 2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대북 정책의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구름 많고 내륙 곳곳에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대북 정책의 변화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여전히 목표를 두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후속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비핵화 협상의 전제였던 시간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못박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주요 비핵화 달성 기간을 2년 6개월로 잡았던 폼페오 장관이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대북정책의 선회를 뜻하냐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전날 CNN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두 정상 간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2주 전 자신의 말과 다르고 특정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에 정부 기관 간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폼페오 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비핵화에 실패하면 강한 제재로 돌아갈 것이라는 폼페오 장관의 경고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여 문제에 대해 중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 효력은 완전히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 지점까지 온 것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단계적인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던 국무부가 최근엔 신속한 CBID 대신 점진적인 절차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만 평화는 언제나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 행정부의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곧 진행될 남북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 논의가 대북 제재에 위배됐는지 묻는 질문에 한국, 일본과 대북 관여 문제를 공조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비핵화 협상에 시간표가 없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복잡성을 이해하게 된 결과라고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위협적인 무기 실험을 멈춘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We believe that Chairman Kim Jong-un understands the urgency of the timing of completing this deal.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완료 시점에 대한 시급성을 알고 있다면서 이 기한을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0년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주도 안 돼 현 시점에선 구체적인 로드맵을 기대하기 이르다며 비핵화 시간표를 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깨달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alized that this is a complex process. And that it certainly didn't end in Singapore.
힐 전 차관보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애초 비핵화 시점을 2020년으로 정한 데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폼페오 장관의 가장 최근 발언은 이런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실적인 길로 나아가는 긍정적 발걸음으로 여긴다며 동시에 싱가포르 회담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오 북대서양조약기구 전 사무차장은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후퇴로 규정하고 미북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May reflect continued resistance by the North Koreans to setting a rapid timetable for denuclearization.
앞서 미국이 제시한 2년 내 비핵화라는 빠른 시간표에 북한이 계속 저항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버시바우 전 사무차장은 정상회담 이후 2주가 지나도록 후속 협상 일정이 발표되지 않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한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비핵화 달성에 속도를 내던 미국이 유연성을 보인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진단했습니다.
Koreans are not testing nuclear weapons and they're not testing ballistic missiles and they're not doing other provocative things. Meanwhile, the US and the South Koreans are not
미국에게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위한 현 상황이 용인할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작년과 같은 위기와 전쟁 우려를 무기한 불식시킨 허용할 수 있는 안정기로 싱가포르 회담 이후 상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To the administration, an acceptable plateau. On which we can rest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that the crisis is over, and we're not.
북한은 회담 전 이미 약속했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시설 폐기 외에 어떤 중요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은 동맹국과 상의 없이 미한 훈련 유예라는 특이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한편 버시바우 전 사무차장은 북한과의 후속 협상을 앞두고 미 정부 부처로부터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He was, I think, in the lead. He was mentioned in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as being the lead negotiator. So I think Mattis is just.
대북 협상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며 이는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행정부는 비록 뜻이 같지 않아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4일 아시아 순방 직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특정 시간표와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 협상에 시간표가 없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 전까지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제재 이후 상황에 대비해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관계 개선도 한반도 비핵화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뭐 저희가 포괄적으로 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협력 분야를 제외한 인도 분야라든가 또 사회문화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저희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 장관은 27일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대북제재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해결됐을 때 곧바로 경제협력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는 있다면서 철도와 도로, 산림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될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제재가 해제됐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응 전제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되고 이제 제재 문제가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경제협력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남북한 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철도협력분과회담을 열고 동해선,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8일에는 도로협력분과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달 4일에는 산림협력분과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이런 협력이 앞으로 제재 해제에 대비한 상호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조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판문점 선언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남북 간 협력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에는 6월 1일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서 6월에만 6차례 이상의 회담과 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담들의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남북관계가 더욱 분주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등과 관련한 회담 외에도 장성급 군사회담과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을 개최했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실무진이 개성을 방문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회담의 결과로 남북농구대회 개최와 2018 아시안게임에서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 확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도 차근차근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했고 지난 5월 24일 이를 실행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또한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는 남북, 미북 간 비핵화 합의의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한 군 당국은 연합 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조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후속 협의가 조속히 개시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Kim Jong-un made a strategic decision that he would work on economic development. He would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스위스에서 공부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경제가 북한에 등장한 사실과 공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 중앙정부가 더 이상 2,500만 주민들을 돌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깨달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결정에 핵을 개발해 억제력을 갖추게 된 사실이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미국과 한국과도 정상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핵과 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해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지 W.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부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평화조약을 논의할 때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과거 헬싱키 협약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부국장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십니까?
You know, the agreement that was signed between Chairman Kim and President Trump didn't really talk about human rights.
일단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 성명에는 인권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앞서 김 위원장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으나 정확히 어떤 문제가 논의됐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의 일부분이 돼야 합니다.
인권 문제와 북핵 위협이 어떻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Yeah, I think for two things. One, just on a very practical level, there are programs like North Korea's slave labor.
먼저 가장 실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러시아, 중국, 몽골, 중동 등지로 보내져 채굴 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은 북한 정부로 보내져 군사 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군 정책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자원 분배 문제도 있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도 군대에 우선적으로 분배됩니다. 모두 선군 정책에서 시작돼 인권 문제로도 직결됩니다. 또한 인권 관련 국제 규범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핵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 신뢰에 관한 철학적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에 서명했으나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서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회 연설과 올해 초 국정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전후로는 인권 문제를 경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So I think that's a fair statement. It when the opportunity presented itself.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생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면 국무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을 매우 직설적으로 지적했고 의회도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냈고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적국들과 어려운 협상을 해왔고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구소련과의 핵협상 당시 인권 문제로도 소련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안보, 경제 사안 등에 대해 중국과 협상할 때도 미국은 인권 개선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북한과도 이런 방식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라는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인권을 집중 거론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So I think there's always a tension in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에서 국가 이익과 인권 문제 사이에 긴장은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의 정부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구해왔던 일관된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달성하진 못할지라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도덕적 권위는 수년에 걸쳐 인권 문제를 개선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다른 나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특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President Bush had a very strong personal interest in these issues. And he did indeed sig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2004년에 서명한 북한 인권법은 향후 북한 인권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다른 대통령들도 많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도 인권,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고요.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죠. 미 외교 정책에서 인권 개선 노력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권 문제에 관한 고유의 목소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특유의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인권 개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I can tell you, I mean, there are historical precedent, what was called the Helsinki Accords that were signed in the 1970s.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들, 그리고 당시 소련이 체결한 헬싱키 협약을 전례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이 협약에는 국경과 주권 등을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돼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련이 주민들을 그대로 대우하도록 내버려두는 협약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될 당시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헬싱키 협약을 고마워했습니다. 정부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영감과 희망을 주는 협약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협약에는 국경과 주권 존중 외에도 기본 인권과 종교의 자유 등과 관련해 참여 국가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도 제시됐기 때문이죠. 북한과 어떤 평화 합의를 체결하게 될 경우 헬싱키 협약과 유사한 모습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정치적 자유 등에 관한 기본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믿음과 가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시 W.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부국장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미국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면 궁극적으로 새로운 미북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지난 12일 채택된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우드 대사는 26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면 궁극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단한 잠재력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안보에 대한 희망을 인식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산적인 협상이 계속되는 한 한국과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해한다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re is absolutely no change to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As President Trump said, he looks forward.
우드 대사는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협상팀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북한과 협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이장근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Based on the joint statement of the summit, we earnestly hope to open a new chapter of history for peace and cooperation.
미북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근거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석 대사는 이제는 공동 성명의 약속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과 호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등도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게만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이들 나라들의 정치적 동기에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격려와 기여를 촉구했습니다.
In this reg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do its utmost to encourage and contribute to accelerate the current
현재 한반도의 긍정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사회 격려와 기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 참사관은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축회의는 1979년에 설립된 국제사회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포럼으로 현재 미국과 남북한 등 6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7개월 넘게 계속된 주한미 대사 공석 우려가 곧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26일 해리스 주한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다고 외교위 관계자가 VOA에 전했습니다. 인준안은 상원으로 넘겨질 예정이며 인준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지명자가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식 임명되면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공백 우려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 주한미 대사는 마크 리퍼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7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군 사성 장군 출신인 해리스 지명자는 지난달 28일 주한미 대사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2015년 태평양 사령관으로 취임했으며 지난 2월 호주 대사로 지명됐었으나 백악관은 이를 철회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리스 지명자를 주한미 대사로 재지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를 주한미 대사로 지명했으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미북 정상회담 이틀 뒤인 지난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중단 결정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또 싱가포르 회담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쟁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는 반드시 논의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앞서 주한미 대사 지명 전인 지난 2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김정은이 체제 보장을 위해 핵 개발을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반도를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87살의 노병이 한국전 발발 68주년을 맞아 버지니아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19살 이등병으로 원산에 투입된 뒤 40여 년 동안 군 생활을 마치고 삼성 장군으로 예편한 스티브 옴스테드 장군인데요. 이국 땅에 묵고온 전우들과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 국방부 부차관 보등을 지낸 옴스테드 장군을 김영남 기자가 만났습니다.
버지니아 퀀티코에 위치한 해병대 박물관. 백발의 노병은 전장에 누워있는 전우들을 기억하기 위해 26일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Frankly, I must have missed some classes in high school and college about Korea. I knew where it was, but I didn't know much about it all.
1950년 10월,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국민을 도우라는 명령을 받고 원산에 투입됐던 19살 청년. 미 해병대 2등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삼성 장군으로 예편한 스티븐 옴스테드 장군입니다. 후퇴는 없고 공격만 하면 된다는 지시에 장진호 인근에서 전투 준비를 하던 2등병을 기다리고 있던 적군은 엄청난 규모의 중공군이었습니다.
My unit was engaged in North Korea, inland from Wonsan, chasing guerrillas. And so, I mean, we didn't have much chance to.
생사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참을 수 없이 괴로웠던 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 옴스테드 장군은 몸과 장비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살을 애는 추위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 해병 1사단은 미 10군단과 함께 동해안을 따라 북진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 후에는 장진호에서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흑남 철수를 성공시켰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의 공격을 미 해병 1만 2천 명이 막아낸 뒤 흑남으로의 퇴로를 만들었지만 미군의 피해 역시 매우 컸습니다. 살아남은 전우들과 그날 밤 올려다본 하늘엔 큰 별이 떠 있었습니다. 팔각 모양의 장진호 기념비 위에 올려진 고토리의 별은 그래서 달았다고 했습니다.
We were very fortunate, and the monument that we're standing in front of now tries to depict what we call the Star of Kotori. And for about a
옴스테드 장군은 장진호 전투 중 3, 4일 동안에 눈보라가 그치고 구름이 개기 시작한 그날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밝은 별이 뜬 뒤 공군의 도움으로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었던 순간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고토리의 별은 그래서 기념비뿐 아니라 전우들의 가슴에도 평생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장진호 참전용사 모임의 이름인 초신퓨. 장진의 일본어 표현인 초신,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의 병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8년이 지나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은 더욱 줄었습니다. 옴스테드 장군이 살아남아 운이 좋았다고 했던 전우들입니다.
I suspect it's because there's so few of us left is one thing.
Well, nowadays, yes. There's so few of us left nowadays.
That's right, yeah. And there's so few of us left when...
옴스테드 장군은 장진호 기념비 건너편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세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10년 후에는 장진호 참전용사 모두 이 벤치에 다 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옴스테드 장군에게 잊혀진 전쟁은 듣기 불편한 표현입니다.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라는 겁니다.
That bothers me, that phrase, forgotten war. First off, it was a forgotten victory, if you want to put it that way. And, you know,
옴스테드 장군은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이라는 친구이자 성공적인 경제 파트너를 갖게 됐다며 이는 양국 관계에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50년 당시 20살이 채 안 된 미군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그게 누구냐고 되물었을 테지만 전쟁을 통해 지금과 같은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옴스테드 장군은 한국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미한 군사훈련 유예 결정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난 건 훌륭한 일이고 만남을 통해 작은 문제가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basic thing abou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tting together with the leader of the Republic of North Korea, I think it was wonderful.
옴스테드 장군은 북한에서 전투 당시 봤던 대규모 미군 공동묘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건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북한이 허락한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at warms my heart. I, as George and I and the guys who are up north, know we there were some mass graves up there.
옴스테드 장군에게 한국전쟁 참전은 유엔이 불법 침략으로 규정한 데 따른 대응이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참전 결정을 고귀한 행동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68년 전으로 돌아가 한국전쟁에 다시 참전해야 한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고 묻자 난 당시 하사관이 지시한 대로 한 것뿐이라며 웃기만 했습니다.
What, me?
Yeah.
I did what the sergeant told me to do.
전쟁에 대한 옴스테드 장군의 기억은 끝으로 흥남 철수 당시 남쪽으로 피신한 10만 명의 민간인에게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만든 한국 정부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evacuated from Hungnam, we took approximately 100,000 civilians with us. And... I think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did a wonderful.
또 당시 민간인의 철수 결정을 내린 사람과 이들을 한국에서 돌봐준 이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야외에서 인터뷰를 마친 87살의 노병은 몸을 식히자며 해병대 박물관 안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념관 안에 있는 장진호 전투의 방은 그해 겨울을 기억하기 위해 다른 전시관보다 쌀쌀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너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들은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사는데 한국 정부가 평화만 외치는 것은 전적으로 비정하고 이기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은 침묵하지 않은 투쟁을 통해 오늘의 발전을 이뤘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 인권에 관해 국민을 침묵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다음 날이었던 지난 13일 미국 하원 건물.
My name is Andy Card. I am honored to welcome you to the 2018 Democracy Award Ceremony.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이사장인 앤드루 카드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서외로 2018 민주주의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네 개 단체, 낸스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여러 의회 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관리들이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상자들의 조국인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은 아무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이 최대 동맹인 미국의 의회에서 큰 상을 받는데 초대받은 한국 외교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날 민주주의상을 공동 수상한 이영환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VOA에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 중에 정말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었을까? 기대는 사실 안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그 뭐 탈북민들 그리고 중요한 단체들이 가서 할 때는 뭐 한두 사람이라도 올 거라고 내심 생각을 했는데 저도 좀 뜻밖이었었어요, 사실.
과거 북한과 관계 개선을 중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도 국제사회에서 이런 북한 인권 행사를 열면 항상 희은지 대사관 관계자들이 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란 겁니다.
정통 외교관이 대사였다라면은 분명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정통 이제 그 비외교관 출신 대사는 대통령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싫어하는데 본인이 굳이 거기에다가 사람을 보낼 의지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 뭐 밑에 뭐 대사의 아래에 있는 뭐 참사관 공사 이런 사람들도 뭐 여기 간다고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겠지라고 말도 못 꺼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중시하고 있어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의 제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인권의 침묵뿐 아니라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을 탄압까지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기반한 북한인권재단사무소는 재정 이유로 최근에 폐쇄됐고 민간단체들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은 경찰의 검열과 제지가 늘고 있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북 인권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고 관련 국제 행사들도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 단체들의 기부하는 비율이 크게 줄었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USB, 즉 메모리 막대기 등의 외부 정보를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하는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과거 김밥까지 사주며 친절했던 한국 경찰이 최근엔 USB 안의 내용까지 검열했다며 북한에 다시 온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게 뭡니까? 김정남은 왜 암살되었는가? 그다음 더월, 뭐 트럼프 국회 3연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게 뭐 큰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자기 형을 죽인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또 우리 KBS에서 만든 뭐 검열을 한다는 게 검열을 당한 거죠 우리가. 근데 아마도 이번 29일에 또 할 것 같아. 뭐 당혹스럽죠. 아이고 도대체 우리 다시 북한에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북한에 사는가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경찰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16년 이에 근거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지만 북한 정권이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 정부는 침묵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최근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북한 인권법 폐지까지 촉구했는데 한국 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반박 대신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입장 하에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이런 한국 정부의 태도에 큰 실망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한국 정부는 자신의 정체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런 정체성을 감추면서 평화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s can never walk away from their own identity. And their identity is a democratic system, protection of human rights.
한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체제와 인권 보호고 한국인들은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평화와 인권 증진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건 한국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와 미국 국제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존중을 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때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도 VOA에 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최근 동향을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t's definitely concerning. I think, you know, one thing that is often forgotten is I think, you know, Moon Jae-in is often referred.
이노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언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내 민주화 운동과 더 연관돼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자신은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 주변 나라의 인권 개선에도 적극 관여하길 바라는 건 서방 세계의 관점에서 본 비전으로 한국과 미얀마 등 아시아 나라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노스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이 북한 주민과 통일하려면 한국 국민과 정부 모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건 역사적인 실책이라고 말했습니다.
A historic mistake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o ignore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자신들은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누리면서 이웃의 북한인들에겐 제대로 외부 정보 하나 제공하지 않고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하지 않는 건 비극이란 겁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북한의 김씨 왕국과 폭력을 분리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완전히 비정하고 편협하며 이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Moon administration is heartless for not caring about the 25 million people who live in North Korea. Completely heartless.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인구 모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한 것이지 북한의 2,500만 명은 매일 전쟁처럼 살고 있는데 한국의 5천만 명은 평화롭게 산다면 이는 전시 상황이지 평화가 아니란 겁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옛 독일 나치 정권의 강제 수용소와 같은 반인도적 상황에 비유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인들은 날마다 정부의 심리적 선전선동 방송을 들으며 김정은에 반대하면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인권유린의 집합체인 강제 수용지에 끌려가는 전시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그저 침묵하는 게 평화가 아니란 겁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끌어안는 건 마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살해한 히틀러를 초청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과거 한국 정부는 선의로 이인모 등 장기수들을 북한으로 모두 돌려보냈지만 북한으로부터 납북자 한 명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강조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보내는 것을 중지시켰지만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거의 매일같이 육면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 괴멸을 주장하며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4일 서울의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개혁 개방하고 경제가 나아져 그 결과로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인권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그러나 문특보 등 현 정부가 주장하는 가치는 한국의 전통 민주주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인권 비판 없이 인권을 스스로 개선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이뤘는데요. 침묵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고 북한에서 진짜 이루어질 번영이라든지 사람들의 삶의 질은요.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북한이 침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북한 인권 문제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로 오고 있으니까.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한국의 비대칭 무기는 바로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의 가치라며 국민이 주장하면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북한과 협상해야 북한 정부도 순응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오후에 비 내리는 곳이 많고 평안북도 지역은 하루 종일 때에 따라 비 내리는 곳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 기온 21도, 낮에는 2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 중강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4도, 강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26도. 개성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 북부 내륙 지역으로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31도. 풍산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2도,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 구름 모두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28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7일 중국을 방문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중국은 조상들이 남겨준 영토를 한치도 잃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매티스 장관을 만나 미중 관계에서는 이견보다 공동의 이익이 훨씬 크지만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평화를 원하며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중국 관리들과의 대화가 매우 좋았다며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관계를 크게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자리에서 볼튼 보좌관의 러시아 방문이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곧 미러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석유를 몰래 옮겨 싣는 환적 장면을 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1일과 22일 북한 선박 유조선 유펑 5호가 국적불명의 선박과 나란히 서서 호수로 석유를 옮기는 장면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적불명의 선박은 북한 유조선에서 떨어진 뒤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달았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외무성은 이는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중국 측에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초계기와 함선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북한의 환적 사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림팩이 27일 시작됩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26국에서 군함과 잠수함 등 52척 그리고 2만 5천 명의 해군 장병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공식적으로 참가합니다. 베트남은 과거 참관단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공식으로 해군 장교 8명을 파견합니다. 또 필리핀도 군함 2척을 파견했습니다. 필리핀의 림팩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움직임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 5월 림팩 훈련 초청을 취소했습니다. 림팩은 해상 분쟁과 테러 대처를 목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해상 군사훈련으로 올해는 6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한반도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됩니다. 한국 축구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계 최강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대회 F조 3차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김영권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한국 대표팀은 1승 2패 F조 3위로 이번 월드컵 모든 경기 일정을 마쳤습니다.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한국은 세계 최강 독일을 무너뜨리며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국인 독일은 한국에 패하면서 F조 최하위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다른 경기에서는 스웨덴이 멕시코를 3대0으로 완파하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임 총리 자택에서 2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압수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집 라작 전 총리로부터 압수한 보석과 사치품 그리고 외화의 가치가 2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